예, 사실 저는 뭐 중고등학교 교사도 아니고 전교조도 아닙니다만 전공은 성경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아무래도 6월 13일에 교육감 선거도 이제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교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교조가 지금 어떤 분들이고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조 이제 역사를 알아야겠죠.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전교조 설립은 이제 우리가 크게 3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 단계가 60년에서부터 80년대 초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들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는 1960년에 있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3.15 부통령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때 대구에서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 한 60여 명이 모이셔서 중등교원 노조라는 거를 그때 설립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교원 노조의 처음 이제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5.16 혁명 이후에 이제 교원 노조는 해산됐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이 이제 실시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교원 노조라는 것이 형성이 될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전교조가 최초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시기는 1999년, 그러니까 90년대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80년대까지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7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볼것 같으면, 70년대는 사실상, 이 교원들을 이제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까지 많지 않았고 70년대까지는 주로 대학생들 또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그저 야학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야학. 그래서 공단이나 빈민촌 데 들어가서 야학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모임 등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70년대 이렇게 지냈고요. 8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전교조 형성이 가능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결국 학생 운동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고 또 이제 주사파 이런 그룹들도 등장하거나 그런 와중에 이제 점차 전교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민중교육지 사건이라는 건데요. 민중교육이라는 그 하나의 신문 같은 거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 겸사가 고영주 변호사님이세요. 고영주 변호사님이 지금 누구시냐? 그 MBC 뭐 이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지금 재판 지금 진행 중에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셨는데 이 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재판에 관여하게 됐는데 그 압수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을 자기는 꼼꼼하게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또 관련된 그 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트 뭐 이런 거 메모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꼼꼼히 자기가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보고 나서 상당히 자기는 이제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한 사건인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민중교육지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에 성공을 하느냐? 그분들이 말하기를 4.19 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주혁명에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우리가 의식화 교육 받던 것처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면은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이미 이분들이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그때만 해도 그냥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상상으로야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89년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에이, 설마 선생님들이 무슨 노조를 결성해? 또 노조를 결성해서 무슨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해? 그럴 일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심지어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나친 낙관이었다.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려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민중교육지에서 뭘 말했느냐? 그러니까 삼민이념이라는 걸 말했다는 겁니다. 삼민은 민주, 민중, 민족이라고 해서 이것을 삼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민족이란 뭐냐? 민족이란 건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로 인식하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민중교육지에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민주란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독재로 인식하고 전형적인 막스주의 현실 인식이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거다. 즉 민중민주주의 뭐겠습니까? 이거 노골적인 인민민주주의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민중교육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파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깊이 이제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란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죠. 민중이란 뭐냐?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해서 지금 뭐 남북 회담도 하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 시절에 이미 이분들은 그걸 다 이론적으로 딱 확립해 놓고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쭉 지나고 80년대 드디어 이제 87년 6월 항쟁 시절이 이제 시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전국교사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결성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때 주장한 게 뭐냐면 교육민주화, 교원의 노동상권 보장, 국정교과서 폐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폐지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뭐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의 자유 주장 등등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노조법이라는 것이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87년 그 당시에는 아직 이 교원 노조라는 것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하면서 이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더 노골적으로 교원 노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6월 항쟁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교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온 겁니다. 전교조 설립 그 과정을 1기, 2기, 3기로 이제 나눠 보는데요. 1기에서는 전교조가 이제 일단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 당시 이제 정원식 문교부 장관 때에 이 법률적으로 교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그때 이제 엄포를 놔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가입한 교사들이 다 탈퇴를 해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탈퇴를 안한 사람이 1,500명이었어요. 이분들이 핵심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해직시켜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뭐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강단에 계속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직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기 1993년에서 95년 시절로 가면은 이제 그 중에 1,200명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투쟁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 국회에서도 막 계속 야당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이제 항복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복직시키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교조를 어떻게 하면 합법화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3기로 넘어가면은 3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999년 1월에 교원의 노조,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교조는 항상 이렇게 참교육, 여러분 전교조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참교육이라고 하는 마크 있어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참교육이란 게 뭐냐? 참교육의 어원은 일본 교원 노조가 표방하는 진교육. 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참진짜니까, 참교육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본 교원노조는 어떤 단체냐? 일본 사회당 계열의 극좌파 교원단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본 분들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전교조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전부터 그 조상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에 대한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분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진교육하자. 진교육. 그래서 이제 참교육이란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이게 완전히 노골적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 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전교조에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전교조는. 그와 같이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된다. 그래서 뭐 너무나 정확하게 숨김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상 오늘날 전교조의 그러한 이념적인 정체성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참교육은 첫 번째로 민중을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민중교육이라고 하는 그책 보시면 학교 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 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 집단이라 할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뭐로 보냐면 미래 노동자다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노동자 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노동운동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노동운동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한번더할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이라는 단어를 막 들으면은 거의 막 까무러 칠라 그러죠. 절대 경쟁하면 안 된다. 협동해야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노력만 하면 잘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잘살수 없다. 이렇게 아예 가르쳐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또, 이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개인의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교육을 합니다. 제도 교육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 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 자본가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이제 집단주의로 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인주의를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집단주의로 나간다고.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 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제 원리로 입시 경쟁을 가속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입시는, 대학교 입시는 무한 경쟁 상태이므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이미 다 결정됐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뭘 주장하냐면은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교육감이 되면은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개편하느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 민주화 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의 일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교육을 민주화 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 말로 사회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육 현장을 완전히 민주화 시켜야 된다. 근데 그 민주화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민주화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실천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 내에서도 약간의 그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분파 정파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나 그런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합의하는 건 뭐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 운동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동단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북한 친화적 인식교.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0,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 북한의 동족이니까 총구를 글로 돌리면 안 되고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제국주의.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그 다음에 일본도 제국주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북한이, 사실 동족은 동족이지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는 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인데, 이적 아니라는 거예요. 동족이니까. 그래서 체제 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듣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대놓고 다 합니다. 고교생 의식화합니다.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 민주화 투쟁의 두 핵심 세력이며. 그러니까 학생을 세력으로 봐요. 혁명 세력으로. 어떻게 혁명 세력으로 이 학생들을 양성할 거냐? 그게 교육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 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예요. 아이고, 주여. 큰일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놨더니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합법화된 게 1999년 1월이지만, 이분들이 벌써 그 이전부터, 그죠?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미 학교 안에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교육을 한 20년 이상 계속해서 해온 거죠.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족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생도 계급이래, 계급.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가정의 학생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게끔 그렇게 우리가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운동가로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용주 변호사님 표현 말 맞다나, 그때는 허황된 꿈이라고 웃었지만 지금 웃음이 안 나오죠, 우리가. 이거 이미 다 거의 완성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뭐 이거 다 아시니까. 자, 네 번째, 전교조의 조직 구성인데요. 의사결정 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대의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약 500명 정도인데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은 이게 국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회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한다. 그래서 전국 대의원 대회 안에 중앙위원회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중앙위원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중앙집행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100명이니까 중앙집행위원회는 한몇명 정도 될까요? 한 2,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한 20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상 전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이면요, 거의 이거는 거물급인 거예요, 거물급. 예. 아주 뭐, 예. 뭐 중앙위원만 돼도 대단한데, 100명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지부와 지회와 분회가 있습니다. 지부는 17개의 우리 그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도 단위에 17개의 전교조 지부를 만들고, 시도 교육청과 대응하고 그들과 이제 교섭하는 그런 것을 책임지는 단위입니다. 지회는 지부보다 더 하위 단위인데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도 안에 지방 도시들, 또큰 도시의 경우에는 구 이런 단위에 지회를 만들어서 시군구 교육청과 대응하는. 그래서 이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형식으로, 양식으로 조직을 맞게끔 딱딱딱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하위 단위는 분회인데요. 학교 안에 있는 게 전교조 분회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가장 기초 조직이고요. 뭐 학교에 따라서 조직 사이즈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뭐한 5명 정도 전교조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학교 안에 겨우 5명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5명이 계시면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교사들 안에 상당수를 친전교조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5분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교사들은 거의 전교조와 발걸음을 맞춰서 이렇게 교사들이 움직여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합원 수입니다. 조합원 수는 1999년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5만 5천 명. 그 다음에 666이네요. 아, 역시 숫자가 범상하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9만 3천 명. 그때가 이제 최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2006년에 이제 8만 6천 명으로 조금 내려앉았고, 그 이후에 뭐 7만 3천, 2015년대는 거의 5만 명. 약 5만 명 규모로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면서 실제로는 한 3만 명 정도가 그 탈퇴한 걸로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한 2만 명 정도 남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0.8% 납부하는데 개인당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조합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전교조 운영이 이렇게 잘 되느냐? 이유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개된 건데요. 신문 기사로 공개된 것만 얘기하는 건데 2006년에만 57억 받았습니다. 전교조 지원금.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이 이 정도고요. 정부 외에 다른 기관이 주는 거는 또뭐 얼마든지 더 받아서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전교조가 뭐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자료 같은 거 찍으면 전국적으로 찍어서 다 배포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연구소 돌리고 뭐다 하는 거예요. 2001년에서 3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총 31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돼 있습니다. 심지어 법의 노조가 된 후에도 7개 교육청에서 2년간 약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게이 정도니까 이제 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받아간 거죠. 전교조안엔 두 가지 정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그러니까 교육 노동 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차사입니다. 교차사. 노차사가 아니고 교차사입니다. 교차사. 전교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직인데요. 이게 PD계열입니다. PD계열. 민중민주계열. 근데 전교조 안에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다 좌파인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또 거기서 좌우를 나누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쉽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목표로 해서 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참교육 실천연단에서 참실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서울이라고 하는 단체, 요게 이제 NL계열 단체였는데, 그거하고 교육과 노동포럼회라고 하는 게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혁신과 단결을 위한 전국 교사 모임. 그래서 혁단이라는 게 생겼는데, 혁단이 결국 참신련이 된 겁니다. 혁단 조직이. 그러니까 참신련 안에는 NL계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파예요. NL이 우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교조 안에서는 NL이 우파. 왜 우파냐면은, 이분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보다는 자주민주 통일. 자민통, 뭐, 귀에 딱 들어오시죠? 아, 자민통. 그러니까, 아, 뭔지 알겠죠? 이게 통일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사파 중심의 분들이 주로 통일 얘기 많이 하고, PD계열은 이제 통일보다는 혁명이죠,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좌우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다 좌파다. 자기들끼리도 이제 약간 투닥투닥 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이제, 아, 우리는 합의하고 있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역사교육. 뭐, 전교조가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겠지만, 이제 역사교육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두산 동화에서 나온 거민정 교과서 한국사 276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했다. 미군 정도 더 이상 토지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1949년 제헌국회는 경자 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이렇게 말한다.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저희 학교가 장신대죠.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입니다. 신대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이 교육 받았냐 했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너에게 설명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토지개혁을 단행한 것이고 남한에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의 그러한 토지 개혁이었다.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먼저 여러분이 팩트를 아셔야 되는데,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 분배 방식을 택했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농지 대금, 즉 농지를 분할받기 위해서 연간 소출의 150%를 내야 되는데 5년간에 걸쳐서 30%에서 150%입니다. 5년간 내가 농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0%씩만 5년간 딱 내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싸요? 비싸요? 아주 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요, 저다 때려치고 가서 저 이거 해가지고 땅불화 받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싸게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주들의 농지 투매로 인한 지가 하락과 6.25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 등으로 소작농들의 부담은 실제로는 30% 이하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체 농지의 92.4%가 자작농이 소유하는 자작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농지 개혁했는데 자작지 90% 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90%보다 더 높았어요. 92.4%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6.25가 발발하기 두달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농지 개혁 작업이 1차적으로 다 완수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농지 개혁 그 했기 때문에 6.25가 터졌는데 한국 우리나라 그 전쟁에서 농민들이 이반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이후에 한국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해 준게 이겁니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할 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 뭐냐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소유권, 그 자체를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소유를 국가가 다 압수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나눠줬다 그러는데, 무상으로 분배인데 뭘 분배했어요? 분배한 게 뭡니까? 사실상, 경작권만 분배한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요. 국가가 갖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국가가 폭력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다 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는 국가가 독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농사 지는 사람들에게는 경작권만 주는데 그게 중국 시스템이고 지금 북한 시스템인 것 같다.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남한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으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일단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또 농민들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건데, 그리고 북한에서는 토지를 나눠줄 때 등기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서 토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해서 줬단 말이야. 이분들이 그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거를 토지를 나중에 팔면은 그만큼의 돈을 자기가 또 소유할 수 있게끔 소유권을 실제적으로 준 거란 말이야. 어느 게더 좋냐 말이야. 제가 쭉 설명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뭐랄까 사고 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미래 N에서 만든 한국사 32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서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외국 자본의 착취에 아예 노동자 농민을 내맡긴 것이 뭐냐?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 자본은 미제국주의 이런 거죠. 일본 제국주의 기업들의 이런 자본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완전히 무장 해제해갖고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강간당하게 만든 거다. 이따위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동화에서 만든 한국사 거민정 교과서 270쪽에 보시면 남북한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정부 수립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요,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분들 머릿속에서 이승만은 죽일 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얘기가 나오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피때부터 막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은 세대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안 나눠보셨으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박정희, 이승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만 나오면요, 자동적으로 이제 버튼이 눌러지는 거야. 분노의 버튼이. 역사의 반역자들이고, 이승만 특별히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맞습니까? 1946년 6월 3일에 이제 정북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셨죠. 이것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막, 거민정 교과서에서 막 그야말로 속된 말로 씹는 거예요. 막 씹어대는 소리가 이 정읍 발언인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기휴해된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정읍 발언이 상당히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되는데 45년도에 스탈린이 내린, 북한에 내린 지령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다 이제 비밀 처리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 공개됐는데, 뭐라 그랬냐면, 소련군 점령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소련이 동구권을 공산화할 때 똑같은 이제 지령을 내려서 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정권을 내세워서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는데, 뒤에서는 안 내부적으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구권도 공산화되고 북한도 이제 공산화된 건데, 46년 2월에는 북한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실제로 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이거는 북한은 46년 2월에 이미 정부 조직이 다 끝난 겁니다. 국가로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서 정읍 발언을 얘기하면요. 이승만 박사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다 끝났는데 무슨 통일론이냐 말이에요. 남한에서는 아니라도 우리가 정부를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남한도 잘못하면 똑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전혀 이런 걸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이 친일 청산 불발 이걸로 이제 얘기 많이 하죠. 비상교육 한국사 352쪽에 보면은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글씨가 좀 작게 나오겠습니다만, CBS 박재영의 뉴스쇼, 노컷뉴스에 이 박재영이라는 분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권희영 교수님, 그 머리 하얗게 되신 그 교수님. 그분이 대담할 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담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좀 여기 인용해 봤습니다. 박재홍이란 분이 물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과오로 평가되는 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하신 거죠. 우리가 워낙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친일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피했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현실은 친일파라는 게 뭡니까? 36년 동안 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온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일거에 다 제거하고 빼내고 새로 사람을 바꿔놓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바꿔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그런 인재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사람들은 제거하지만 아주 많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 내버려 둔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무슨 뭐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쳐내면은 다 좋다. 물론 그렇죠. 그거야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권영 교수 말씀. 예컨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째서 그걸 친일파와 이승만을 연결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이 대답이 가장 정확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갑자기 친일파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다 털어내고 새로 그걸 다 바꿔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과연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가치 판단이 뭡니까? 친일파와 공산주의. 다 나쁜 놈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이거 문제는.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더 나쁜 놈들 잡는 게 죄입니까? 그 당시 현실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쪽에서는 친일파 다 쳐냈어야 된다. 물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개치고 이제 우리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말로 하면요, 대공 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옳았겠어요? 저는 이승만 박사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옳았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금성출판사 한국사 407쪽입니다. 한편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표방하였다. 등거리 외교로 대응하였습니다. 자주 듣던 얘기죠, 요즘에? 제3세계를 향한 외교 활동도 확대하였다.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 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위해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 체제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개인 숭배란 말 빼놓고는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천명하고,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남한 교과서인지 북한 교과서인지 이게 지금 금성에서 온 교과서예요. 금성 출판사 거니까. 예? 예. 금성 출판사잖아요. 예. 지구의 출판사가 아니에요. 금성에서 찍어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주체 사상을 가르쳐 놓으니 학생들은 주체 사상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잖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남북회담하고 김정은 사진 옆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북한. 그래서 이상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거의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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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이제 노력을 더 쌓아온 그러한 결과로서 이런 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